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둘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율법을 거울 그리고 또 몽학 선생으로 비유해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 자신의 얼굴에 혹은 내 머리카락에 뭐가 묻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만일 거울이 없었다면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아침을 먹다 턱 밑에 묻어있는 밥풀을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두 이 사이에 끼어있는 빨간색 고춧가루나 이에 그 검은색 김조각을 붙여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람들을 보면서 방긋 환하게 웃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밤새 머리가 얼마나 헝클어졌는지, 간밤에 얼마나 큰 까치집이 내 머리에 지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거울이 있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얼굴에, 내 옷에 이런 이물질이 묻어있구나 하고 그것을 떼어내거나 혹은 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본 후 말쑥하게 빗으로 빚어낼 수도 있는 거죠. 거울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가, 내가 죄인인가 이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 사실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율법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아,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구나 하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거울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이나 옷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죄에 빠져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여기 지금 7절 후반절처럼 탐내지 말라라는 이런 구체적인 율법의 계명을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탐심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마음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9절도 한 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거울이 나쁜 것은 아니죠. 또한 거울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 죄가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헝클어진 머리가 반듯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뭐 자국난 것들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머리와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거울은 그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비춰줄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주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일, 즉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한계를 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처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는 임시방편적인 요소로서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처방일 뿐이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실 율법 안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율법이 가진 기능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울하고 매우 비슷한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선생님 죄인이십니다라고 물어보십시오. 죄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율법은 몽학 선생과도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요. 사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같은 그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 같은 거죠. 1세기의 이 로마 사회를 보면 지체 높은 어느 한 가문의 경우, 가정의 경우 이 주인 어른이 아버지가 비즈니스 해야 되죠. 또 어머니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교사를 하나 딴 사람을 하나 딱 뒀어요. 그리고 이 가정교사가 어린아이에게 초등학문도 가르쳐주고 옷 입는 법, 밥 먹을 때 식사 예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예의 같은 것들을 이 아이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비록 가정교사고 몽학선생이지만 그의 권위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갖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매를 들고 애를 때려도 됐어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는 말 그대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몽학선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게 되면 몽학선생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해요. 이제 아이는 한 사람의 주체자로서 자기가 그 성년의 성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좀 뒤로 넘기셔서요.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만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3장 말씀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예요.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야 이 닦어라, 이 불게라, 밥 먹어라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 몽학선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다 자라나면 이제 더 이상 몽학선생이, 이 초등교사가 아이를 훈육하거나 어떻게 살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비유로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거울의 기능,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둘째로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을 알면 율법이 가진 한계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거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거울이 사람의 모습은 비춰도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듯이, 율법은 인간에게 어떠한 자유도 주지 못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단지 그 상황만 비춰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것은 죄이고 결국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줌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씻어낼 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쓸수록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그 죄의 문제에 잠식되고 빠져나가는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급속도로 떠내려가는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수영할 때는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잘 모릅니다만 이 조류를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수영하려고 하다 보면 아, 이 조류가 얼마나 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방향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죄악과 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과 거스려서 세상의 가치관과 반하해서 살아가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율법은 이러한 이 거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이 몽학선생, 결국 내 자신 혼자로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 율법은 아,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나 혼자서는 이 무거운 죄를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 7장 우리가 내일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만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만 있는 자에게 갇힌 한계는 그냥 거울만 보고 끝나는 거고, 초등교사에게만 그냥 그것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을 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정말 최고급 셰프가 맛있게 요리를 차려줘도요, 배부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하거나 며칠 굶은 사람에게는요, 요리 자격증이 없는 그냥 평범한 주부가 그냥 부엌에서 평범하게 구운 계란 후라이 하나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음식이 됩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복음의 실체를 더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율법은 이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다시 깨닫고 우리 안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겸손히 인정하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갈 자들임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니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